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으로 가다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가운데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온몸이 참 부자연스러워서 단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며칠 동안 참 고생을 하다가 겨우겨우 한 편씩 시를 쓴다고 합니다. 이 시인이 하루는 너무나 괴롭고 몸이 아프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실 거면 그냥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저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명희야, 네 몸이 온전했다면 과연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난 후로 송명희 시인은 더욱 감사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사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 삶에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와 아픔이 없을 때 주님께 더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몸이 건강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볼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들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요, 힘든 것들이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상처들을 치유해 달라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기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입안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씹지를 못해가지고 치과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제 입안을 쫙 살펴보시고 이를 뭘로 이렇게 두들겨보시고 그러시더니 이 병은 치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입안이 이렇게 부었는데 치과에서 치료를 안 하면 어디서 하나요? 그랬더니 이비인후과를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갔더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코에 뭐를 넣고 그냥 슉슉 몇 번 뭐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제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온갖 치료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들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찾은 사람들은 그들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잘못된 곳에서 헤매다가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야 되고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먼저 붙잡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학연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요, 지연을 의지하기도 하고, 수많은 재물이나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참 힘이 될 것 같은 사람들도 막상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냥 외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에게 아직 재물이 있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 탕자를 도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가진 재물을 다 써버리고 났을 때 그 주위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는 그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이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그가 가진 수많은 지식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에도 주님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헤매고 나서 마침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보십시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잊어버리셨나요? 먼저 그들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요, 성대가 상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그 조용히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절하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은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간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시편 18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0편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 부르짖음이 참 지혜로운 부르짖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구하는 것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 정답을 정해놓고 부르짖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번에 이 학교에 가게 해주시고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길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정말 최선의 길이 맞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좋다고 해서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뭐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제가 문둥병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지혜롭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는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둥병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일로 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이끌어버리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가라, 가서 문둥병자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둥병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도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 동네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왜 나한테 거기 가서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들도 가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 예수님 뭐 나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라라고 말을 하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문둥병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하시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열심히 내가 40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내가 부르짖었으면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때로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길을 보이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 왜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랑 완전히 다른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의나 내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내 능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높은 빌딩 전망대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거기서 밑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키가 크건 키가 작건 저처럼 뚱뚱하건 그렇지 않건 그 위에서 보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다 똑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작고 못생긴 사람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고 적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을 보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유대인만 병이 났고 사마리아인은 병이 안 나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병이 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근데 10명 중에서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 중에서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들은 감사하지를 못했을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뭐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신방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꼭 그런 날은 여러분 길도 막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까지만 무사히 가게 해주시면 제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말씀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온갖 약속과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도착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방금 전까지 간절하게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랑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여러분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에만 취직시켜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대학만 가게 해주시고 이 질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지도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이미 내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전에 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했던 소원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아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거기에는 remember, 기억하라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하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곳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이제는 교수가 한동대에서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자매가 고통을 겪으면서 쓴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후에 나는 알게 되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썹이 없이 무엇이든 눈에 여과 없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작은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1인 10역을 해주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그녀는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8개의 손가락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겨주신 하나의 손가락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팬데믹 시대에 지금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금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신 일상들에 감사하기보다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지금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다른 곳을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도록, 그래서 좌절하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냐고. 왜 우리에게는 마늘이랑 파가 없냐고.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우리 입에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서 안 되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라나 사이다를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십니까? 저 가끔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는데요, 이런 탄산음료를 맛있게 먹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비법을 여러분에게 공짜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탄산음료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그 음료수를 시원한 곳에 놔둔 다음에 뚜껑을 따고 그 즉시 먹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뚜껑을 따고 나서 그 즉시 안 먹고 내버려 두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콜라나 사이다가 아닙니다. 그냥 설탕물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셔야 합니까? 감사의 제목을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나면, 내가 좀 더 뭔가를 이루고 나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제목을 슬그머니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나중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나은 즉시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명의 문둥병 환자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와서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두 명 정도는 아, 나중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감사해야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의 기회를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기는 하는데, 아 목사님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 예수님 제가 감사할 텐데 좀 더 잘 되면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콜라는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뚜껑을 따면 즉시 드셔야 합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는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광고 문구는 다 잊어버렸는데요, 어렸을 때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전히 그 광고만큼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전자제품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이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자제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순간의 감사는 영원을 좌우합니다.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준비됐나요? 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떨어져서 살았을 겁니다. 때로는 이유도 없이 돌을 맞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요, 나는 문둥병자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치욕스러운 말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알려야 됐던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생겨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다고 해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아홉 명의 문둥병자는 육신의 질병은 고쳤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순간의 감사가 그의 영원을 좌우하게 된 겁니다. 그 짧은 감사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 딱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해 보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감사의 씨앗을 한번 뿌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그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를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에는 이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한 일은 감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은 그 믿음 바로 감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이 사람이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그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등산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평평한 야산 올라갈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험한 계곡을 지나갈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등산을 잘하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뱃사공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노를 잘 젓는 뱃사공은 풍랑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노를 잘 젓는 뱃사공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실력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내공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의 실력이고 그게 진짜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무화과나무님 말라도 괜찮습니다. 포도나무 열매 그쳐도 괜찮습니다. 논밭에 식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나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풍파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게 생겨나는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요,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문장이 끝이 납니다. 네, 여러분, 문장이 하나 끝이 난다고 해서 글이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말은 이제 곧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조금 더 불평하는 대신에, 조금 더 원망하는 대신에 조금 더 감사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뿌린 그 감사의 씨앗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